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처음에는 필라델포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필리아라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뜻이 생겼냐면 BC 150년경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건설해 주었던 도시가 필라델포스였기 때문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7년경에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피아 지역이 완전히 다 도시가 파괴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다 파괴돼 버렸을 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새롭게 도시를 건축하고 네오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로마 황제가 도시를 다시 다 지어줬으니까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라델피아는 황제의 숭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주변에는 화산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럼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뭘 했을까요?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를 열심히 숭배하기도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종교적인 행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작은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해졌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어려움보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회당 출입을 금지해버리는 건 유대인의 모든 커뮤니티 활동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인으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족에게도 큰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규모도 작았고요, 교인 수도 별로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라는 말이죠.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열쇠로 뭘 하시죠? 열쇠 없으세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이 말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닫혀 있었고,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 문은 닫혀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빌라델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연이어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문은요 유대인이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돗 닦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넓은 길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다 망하는 길들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별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능력의 크고 작음의 시선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건요 능력의 크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능력에 따라 다르게 맡기셨지만 칭찬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 명령에 충성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은 가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참 궁핍한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지키는 거 보시고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했고요 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큰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게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 가지고 주님을 설득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핑계 여러 가지 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작았지만, 별 능력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사랑을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을 좀 더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인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무슨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압니다. 인내의 소중함은 다 알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내 삶에서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때에,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인내해야지 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점점 떠나가고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좋아 보이니까 인내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75살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인내합니다. 누구나 다 견딥니다. 처음에 못 견딘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기도를 안절히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뭔가 희미하게 가능성이라도 좀 보이면 그 가능성이라도 보고 좀 믿겠는데 가능성은 하나도 안 보이고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계획 정말 있긴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거기서부터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인내하면서 견디기보다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니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이런 내 노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고 사울이 했던 실수였습니다. 그럼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는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래도 우린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 구별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인내는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가끔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만 삽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일이 풀리지를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건요, 게으름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중에 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지만 그가 한 건 충성이 아니라 변명이었고 핑계였고 남탓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품고 그 결과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내게 주신 길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달려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징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관해라, 뭐 요단강에서 돌을 꺼내라, 돌을 세워놔라, 이걸 보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 수많은 징표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힘들 때 그 징표 보면서 인내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기억하라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징표를 보고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일을 소망을 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징표들을 끊임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이루실 일을 기대할 때 지금 이 순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욥의 얘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 결말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의 삶에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요 기억하고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루나 코인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루나 코인 못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20%의 이자율로 뭐 준다는 광고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는 그 코인 하나의 가격이 11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폭락을 해서 1센트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죠.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인내하면서 내가 참으면 다시 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손해를 보았을까요? 그들이 인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그 코인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믿고 인내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분명히 그 말 그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이전까지 했던 약속을 한 번에 다 뒤집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약속을 지킬 힘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면요, 많은 유다 왕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불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순종한 왕들을 막 혼내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보십시오. 사람은요, 약속을 배반하고 어기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살라라고, 신앙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고, 그분이 이전에 자기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했고, 앞으로 그들의 삶에 해주실 약속들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내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왜 하필 기둥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할 때 처음에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파괴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다 파괴되었는데 성전에 기둥만 남아있었거든요. 여기서 기둥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딴 거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줄 테니까, 그렇게 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이 소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한 상급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들, 마침내 축복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때로 수많은 지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삶의 자리, 자녀들이 그런 지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작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지진이, 그런 문제들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인내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 온갖 지진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게 뭐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또 그들이 했던 게 뭐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뭐라고 시작을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을 품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견뎌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들이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